1820년 겨울이었죠. 한 귀족이 다뉴브 강가에 무려 일주일이나 갇혀서 막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에 유빙이 둥둥 떠다녀서 페리가 아예 뜨질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장례식조차 참석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정말 뼈아픈 좌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인적인 분노가 결국 그 거대한 강철다리 건설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헝가리의 낡은 중세시대를 끝장내고 근대국가를 탄생시키는 불씨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미션은 바로 이 부다페스트의 세체니 다리에 관한 역사적 그리고 공학적 기록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씩 파헤쳐보죠. 단순한 인프라가 어떻게 국가적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는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세체니 백작은 이 일을 겪고 나서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 건널 수 있는 영구적인 다리를 만들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현대인으로 치면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에 인터넷이 딱 끊겨서 분통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하하, 약간 그런 답답함이었겠죠. 그런데 당시 헝가리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낡은 봉건제 시스템이었거든요.
아, 면세특본이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세체니 백작이 다리를 지으면서 아주 실용적이고 획기적인 명분을 도입합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리를 건너려면 누구나 똑같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거였죠.
와, 잠깐만요. 평민이든 귀족이든 전부 다요.
맞습니다. 누구나 비용을 부담한다는 공정성, 즉 고통 분담의 철학을 세운 겁니다.
대단하네요. 다리라는 그 물리적인 건축물이 수백 년 된 귀족의 특권을 깨부수는 시스템 개혁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곧 국가를 개혁하는 첫 번째 도끼질로 작동한 셈이죠.
하지만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설계랑 시공을 맡은 두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되는데 이름이 윌리엄 클라크와 아담 클라크였대요.
네, 성만 같지 완전히 남남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 형제가 아니었군요. 아무튼 이들이 한창 공사를 하던 1848년에 엄청난 사고가 터집니다.
맞아요. 거대한 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무려 400톤짜리 철골이 강물로 추락했죠.
세상에. 그 현장을 지켜보던 세체니 백작 본인도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다면서요? 자기가 만든 구명줄에 도리어 목숨을 잃을 뻔한 완벽한.
아이러니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당시 이 다리를 지탱하던 아이바 체인의 공학적 설계입니다.
아,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를 매달아둔 게 아니었나 보죠.
네, 당시로서는 완전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체인들이 거대한 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도 변화에 따라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우와, 쇠가 날씨에 맞춰서 막 스스로 관절처럼 움직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강렬한 혁신 의지가 다뉴브강의 거친 물살과 금속의 한계라는 자연의 힘과 정면 충돌하면서 겪은 거대한 성장통이었던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그 다리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도 하나 있잖아요. 혀 없는 사자상 이야기요.
아, 네. 다리 입구에 있는 사자상들 입에 혀가 없다고 사람들이 조각가를 엄청 비웃었었죠.
사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혀가 보이게 조각한 건데 말이에요. 조각가가 억울해서 약간 재치있게 받아쳤다면서요?
네. 당신들 부인의 혀가 내 사자들 혀만큼이나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하하, 진짜 센스 있네요. 하지만 이 무적같던 다리도 결국 인간이 만든 전쟁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퇴각하던 독일군이 통째로 폭파해버렸죠.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1945년에 앙상한 석조 타워만 남기고 모든 게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으니까요. 그 전설 속 사자상들도 함께 처참하게 부서졌고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자면요. 이 파괴와 재건의 과정이야말로 헝가리 국민의 회복력 그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다리의 파편을 하나하나 모아서 재건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949년에 다리가 완벽하게 다시 세워지는데요.
이게 처음 개통된 날로부터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해였죠.
와, 100주년의 기적이네요. 물리적인 철골은 박살 났어도 그 사자상 전설 같은 걸 공유하며 다리에 쌓아온 시민들의 끈끈한 유대감이 결국 복구의 원동력이 된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아주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이 등장하죠. 2021년부터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더니 결국 개인 승용차 통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해버렸어요.
네, 시민 8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오직 보행자와 자전거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만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애초에 근대적인 교통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차들이 쌩쌩 달리라고 만든 다리인데 도리어 자동차를 전면 통제하다니요. 다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기막힌 모순 아닙니까?
겉보기엔 시대 역행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다리가 탄생했던 그 혁신의 정신을 완벽하게 계승하는 겁니다. 19세기에는 마차가 오가는 게 봉건제 탈피의 상징이었다면요?
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진보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인 현대 도시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람을 우선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진짜 진보잖아요. 세체니 다리는 18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얼음물에 갇힌 한 개인의 분노가 귀족 사회를 무너뜨리는 도끼가 되고 폐라 속에서 시민들의 손으로 부활했으며 이제는 자동차 없는 미래를 향해 뻗어있는 다리. 정말 한 나라의 살아 숨쉬는 서사 그 자체네요.
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구조물의 진정한 가치는 도면 위에 적힌 철골의 강도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보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인프라들 중에 100년 뒤에는 세체니 다리처럼 전혀 다른 목적이나 형태로 쓰이게 될 구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출근길에 무심코 지나친 그 평범한 도로가 어쩌면 10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유심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